여러분, 제가 그동안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교훈들을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인 열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이열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다른 어떤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다 십계명의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들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말씀을 다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자주자주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계명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의 의미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결코 정직하거나 또 자기를 바르게 볼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를 바르게 깨달아 알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사실 바르게 짐작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험하시고 우리 자신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무지하지만, 그래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자기도 바르게 알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함과 부패함과 무능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밝히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자신이 알아야 할, 자기가 발견해야 할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온 율법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십계명이 아닙니까?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십계명을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십계명은 우리 인간이 탐욕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 이 계명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것을, 남의 것을 탐낼 만큼 그렇게 교양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옛날 고대 원시 사회에 사람들이 무법천지로 지낼 때에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데는 이 계명이 적절하지만 오늘과 같이 고도의 법 체계가 있고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는 오늘날에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계명의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외적인 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바를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3문에서 이 열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욕망이나 생각은 티끌만큼이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마음을 다해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기뻐하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요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욕망이나 생각을 티끌만큼이라도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기뻐하라는 것이 이 열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내면의 요구를 향하여서 이 계명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20계명의 말씀을 읽을 때 난 적어도 이런 죄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자기 자신은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 자들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계명의 말씀을 자기에게 올바로 적용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는 생각과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청년이,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명을 읽으면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바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반응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여기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깨우치기 위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인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급히 우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쫓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물음을 자기에게 던졌을 때 그는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근심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고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용히 뒤돌아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기를 어이롭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재물을 사랑하는 탐욕이 얼마나 깊은 곳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의 이 요구 앞에서 그것을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 앞에서 절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서야 하는지를 바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 그 말씀 앞에 서본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의롭고 교양 있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 주저하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예를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내면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악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마음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근원까지 파헤치고 우리 마음의 뿌리까지 드러내서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자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볼 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즉시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치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도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탐욕에 가득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죄악된 인간의 내면과 우리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숨겨진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인지를 우리 자신이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자리라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첫 번째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왜 이와 같은 끔찍한 죄를 지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온통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는 죄에 가득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 있는지를 알고 그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열 번째 계명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을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죄악된 본성을 지닌 자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으로 달려가게 하는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이대로가 그래도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와 같은 거짓된 삶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무기력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은 바로 이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견고하고 바른 삶의 기초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무능과 죄악됨을 대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무거운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치료자이며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를 대면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을 바라고 소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절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을 수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구원의 길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간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 깨져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악됨을 보았고 그 자신의 그 무능함 앞에서 철저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그의 눈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마음 가운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이 구원에 관한 예화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기억나는데 이런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목자의 양떼들 가운데는 이 목자를 신실하게 잘 따라가는 양이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 멀리까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눈앞에 있는 한 1m, 2m 앞에 있는 풀만 찾아서 자꾸 가다 보면 이 양이 목자를 떠나서 위험한 곳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염소나 양은 아주 위험한 길도 잘 다닙니다. 그래서 풀을 찾아서 외진 곳으로 가다가 그가 이 절벽 낭떠러지 꼼짝도 할 수 없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이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이 양이 거기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자기의 양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데, 이 위험한 절벽에 이 어린 양이 있을 때에 이 목자는 내가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양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목자를 아는 양이 자기 목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써다가 떨어져서 죽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 양을 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도 이 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양이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울고 목자에게 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이 목자는 다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양을 찾아갑니다. 양이 거기에서 사흘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기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잠잠히 거기에서 목자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목자는 그 어려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양을 자기의 품에 안고 그 양을 데리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먹이고 보살펴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힘과 의지가 있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마음으로 수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00001%라도 자기의 의지가 살아있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자기의 의지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천막에서 열이 펄펄 끓는 그 독사의 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들이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외칠 때에 이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이 말을 듣고 그 뱀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텐트에서 목을 내밀어서 이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병을 고치겠다고 천막 안에서 귀를 막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이 겸손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한 죄인들, 비로소 겸손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갈구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복된 소식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을 가졌을 때에라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둡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능한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속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어떤 장애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이 탐심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빼앗거나 그것을 훔치거나 도적질하거나 탐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이 탐심의 문제로 인하여서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죄에 빠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예민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이 욕망이 생기면 그것까지도 죄라고 생각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모든 욕망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사를 통하여서도 살펴보면 끊임없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과 관계하지 않고 자기 안에 소리나는 모든 욕망을 다 없애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본성에 있는 욕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원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성적인 욕망이 있고, 안전하게 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우리는 옷도 입어야 하고, 집에도 살아야 하고, 자동차도 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10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0번째 계명을 읽어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돌이켜 살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우리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정당한 욕망이 아닌 탐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욕망은, 탐욕은 정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죄악을,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족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 나에게 주신 재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이 정도 집에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이 정도의 삶밖에 못 사는가? 나도 저 사람처럼 좀더잘살수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탐욕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뭔가 소유를 더 얻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떤 죄악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에 자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만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외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일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나의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탐욕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죽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의 육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 연약한 육체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유혹을 받기 쉽고 육신의 피로와 정욕 가운데서 죄로 이끌리기 쉬운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아주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육체 소욕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고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져 있는 큰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 긍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결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안식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완전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리차드 백스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주자주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진실로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참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되 이 말씀을 바르게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함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탐심을 이기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